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주말 독일 뮌헨에서 이란의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과 만납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번 회담은 지난달 있었던 두 차례 만남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거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오는 3월 24일까지 이란 핵 문제에 관한 기본틀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 협상 시한은 7월 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요구에 앞장서온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앞서 지난주 해당 법안 처리를 3월 24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란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찾았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1,640만 달러를 추가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조만간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 수가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색당국은 또 현재 실종자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는 어제 긴멘섬으로 향하기 위해 타이베이 송산공항을 이륙한 직후 교량에 날개가 부딪히면서 인근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58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구조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합니다. 린티밍 타이완 민간항공청장은 수색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 물살이 거세 사고기 잔해를 완전히 인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 전사 800여 명이 오늘 카메룬 군을 공격했다고 카메룬 정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와 카메룬 국경 일대에서는 보코하람과 이를 소탕하려는 다국적 군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 치로마 바카리 카메룬 정부 대변인은 BOA에 차두군에 쫓겨 달아났던 보코하람 무장 요원들이 나이지리아 감바루에서 국경을 넘어 카메룬의 포토콜로 다시 공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카리 대변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치열한 교전 과정에서 50여 명이 사망하자 일시 퇴각했으며 카메룬군은 이들의 군수품 상당량을 압수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앞서 카메룬군은 어제 차두군의 지원을 받아 포토콜에 침입해 70여 명의 주민들을 살해한 무장요원 보코하람들을 격퇴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사우디 왕족이 자금 지원 등을 했다고 국제테러 조직 알카에다 전 요원이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 전 요원 자카리아스 무사우이는 어제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명한 사우디 관리들이 알카에다를 도왔다고 변호사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사우디의 전직 정보수장인 투르키 알파이살 왕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무사우이는 전했습니다. 무사우이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워싱턴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파견된 외교관을 만난 일이 있다며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격추시키는 음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사우디 대사관 측은 무사우이는 그의 변호사들조차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한 범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400일간 수감돼 있다 추방된 알자지라 방송의 피터 그레스트 기자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 뉴스를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적의 그레스트 기자는 오늘 자신의 고향 브리즈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라는 세상 2월 5일 순서 장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요르단 조종사 소식에 요르단은 물론이고요. 중동지역 이슬람권에서 비난의 물결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기에 충분한 소식이 미국 주요 언론 팍스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빠르게 번지고 있고요. 그 정도도 심각합니다. 요르단 조종사의 최후의 순간이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된 건데요. 영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인데 팍스뉴스는 이미지가 엽기적인이라는 경고문을 실었고요. 누구나 클릭만 하면 22분짜리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슬람 테러리즘의 현실을 접하길 원했다라는 등의 이유를 달았는데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 병약한 사람이나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에게는 절대 권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논란인즉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 왜 이런 영상을 올렸는가. 또 그들의 기준으로 봐도 야만적인 살인 장면을 오락거리로 보여주는 영화를 튼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또는 팍스뉴스가 이 영상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다면서 알카에다와 이 조직에 협력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 정보입니다. 워싱턴 현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씨 예보돼 있습니다. 북한은 대체로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북한과 그 주변국 도시들의 내일 날씨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내일 오후에만 구름 조금 끼는 가운데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서울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8도 예상합니다. 일본 도쿄 내일 대체로 맑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도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0도가량 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내일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 영하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식 충전, 시사 충전, 라디오로 여는 세상. VOA 한국어 방송의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밤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은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미국과 더 이상 대화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하고 계속 협상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러셀 차관보는 어제 워싱턴의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갖고 6자회담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현 북한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egotiate with the government that exists in North Korea.
러셀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협상이 주제가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이밖에 주목할 만한 발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변화는 꼭 정권 교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얀마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 북한 정권의 협상 의지와 가능성을 완전히 불신했다면 애당초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협상하거나 북한의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요. 어제 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내용 전해주시죠.
성김 대표는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어제 연 토론회에서 북한이 주장한 평양 초청설과 관련해 외교적 교신 내용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 수 없다며 미국의 기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You know, if the North Koreans are willing to talk seriously about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we're willing to look for an opportunity.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미국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면 미국도 그럴 기회를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김 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 이행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북한과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핵 협상을 진지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른 6자 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또 어제 상원에서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카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한 합동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은 동급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합동 군사훈련은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방어적 훈련인 반면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카터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이버 공격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있어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지명자는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동맹국, 유관국들을 협상에 나서도록 강압하기 위해 다시 벼랑 끝 전술과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반도 뉴스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는 7일이죠.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회에서 만나는데요. 양자 회담을 갔는데 어떤 사안을 논의한다고 하죠?
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나라 외교수장의 올해 첫 회담인 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북한이 남북대화제의에 응답하지 않고 미북대화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한반도 정세와 양국의 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한국과 중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관해서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고 한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밝혔네요.
황중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 한일 3자 협의에서 3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공동 인식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중국과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떤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의 협의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 측은 미한일 3국의 협의에서 형성된 공동인식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국 측도 이런 공동인식에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 기반을 닦는데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동북아의 안보 비용을 줄이고 이 지역 발전의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이 좀 시급하다고 말을 했는데 이 내용 전해주시죠.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어제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이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서 비정부기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et up roadblocks on government-to-government cooperation in terms of engagement.
북한이 정부 대 정부의 교류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비정부기구들과는 교류를 확대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2011년 이후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도 그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지원, 기술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북한에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브리핑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눈길을 끈 소식을 전해드리는 핫클릭 세계 뉴스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타이완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추락하면서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요. 자, 이 사고를 계기로 해당 항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랜스아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완전히 부서진 사고는 지난 1995년 이후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7월로 이 항공사 여객기가 악천후 속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다 48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 이 소식 많은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화제 기사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뿐 아니라 작년에도 이 대형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서 참 많은 사람이 비행기 여행을 무서워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다른 교통수단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행기 여행이 상당히 안전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이 사건 건수와 사상자 수를 따져보면 우리는 현재 비행기 안전에 있어서 황금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엔 사상자가 나온 비행기 사고가 191만 편의 한대꼴이었고요.
아.
작년에는 238만 편의 한대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교통수단, 특히 이 자동차와 비교하면 비행기 사고로 사상자가 나올 확률이 매우 적은 셈입니다.
네. 자,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폐기된다는 소식인데 화제거리였네요.
네, 미국 정부가 콜로라도주 저장소에 남아있는 겨자가스 폭탄 78만 발을 3월부터 해체합니다. 미국은 냉전시대에 모두 2만 7천 톤에 달하는 겨자가스와 신경가스를 보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은 10%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미 폐기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소식 빈국제뉴스에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지난 1997년에 비준한 협정에 따라서 이 남아있는 화학무기를 모두 없애는 건데요. 협정 이행 시한이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시한은 원래 20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비준한 나라들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이라크, 시리아가 시한을 안 지킨 건데요.
네.
이 네 나라 가운데 미국은 올해, 시리아는 2016년, 그리고 러시아는 2020년까지 화학무기를 모두 폐기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이라크는 아직 폐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현대 컴퓨터의 원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기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난 1950년대 해체돼 사라졌던 현대 컴퓨터의 시초, 이 에드삭의 본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이 에드삭 복원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2010년에 영국에서는 이 에드삭을 복원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최근에 한 미국인이 자신이 지난 1967년에 한 경매에서 사들인 에드삭 본체 일부를 이 보관팀에 기증하면서 에드삭 보관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 BBC 세계뉴스 인터넷판에서 네티즌들이 많이 읽은 기사였습니다.
네, 현대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했는데 이 에드삭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에드삭은 전자 지연 저장 자동 계산기의 영어 약자입니다. 지난 194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전자 계산기의 일종인데요. 이 에드삭 은 해체될 때까지 과학 실험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데 쓰였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핫클릭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대인 시설 테러 사건을 조사하던 아르헨티나 연방 검사가 의문사했다는 소식 일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검사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소식도 눈여겨봤네요.
네, 사망한 검사의 집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데스 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영장의 초안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네.
제 소식 야후 국제뉴스에서 인기 기사였습니다.
네, 사망한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왜 체포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이 검사는 자신이 조사하던 사건, 그러니까 유대인 시설 테러를 이란이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자신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방해한 대통령을 체포해서 조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거대 즉석 식품 기업이죠. 미국 맥도날드사가 멕시코 음식을 비하했다가 혼이 났다고 하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죠.
네, 맥도날드가 멕시코 전통 음식 타말레를 비하하다가 사과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기념하는 성축절인 지난 2일 인터넷에 타말레는 한물간 음식이란 문구가 들어간 제품의 선전 광고를 올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멕시코 안에서 이 광고가 멕시코의 전통 음식 문화를 비하한다는 여론이 일자 맥도날드는 3일 무리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사과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광고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 한국 네이버 뉴스 세계면에서 조회수가 많은 기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타말레가 어떤 음식입니까?
네, 가톨릭 축제일인 성축절에 즐겨 먹는 음식인데요. 이 콩과 고기, 채소 등을 갈아서 옥수수나 바나나 잎에 싸서 쪄먹는 음식입니다.
네.
이 타말레는 멕시코와 중미 북서부의 메소아메리카 지역에서 2000년 전에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멕시코와 중미 일부 국가에서 150여 가지 형태로 변형돼 애용되고 있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핫클릭 세계뉴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간 경제 뉴스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국제 유가 소식, 또 중국의 노동인구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브라질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경제 키워드 시간에는 시퀘스터 알아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올해 초 배럴당 $40대까지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50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보통 북해산 브렌트유와 미국산 서부 텍사스유, 중동산 두바이유를 세계의 3대 유종이라고 하는데요. 2월 첫 거래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50를 가뿐하게 넘어섰고요. 텍사스유와 두바이유도 $50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예, 중동산 두바이유도 지난번 거래 때보다 $3 이상 올라서 이번 주 $48를 넘어서면서 $50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세계 3대 원유 가격이 일제히 오르자 이 원유 가격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석유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 BP사 회장도요. 이번 주에 유가가 한동안 $50 선을 유지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대형 석유 회사죠. 이 BP사의 밥 더들리 회장이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유가가 당분간은 $50 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들리 회장은 또 이 BP사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를 200억 달러 수준으로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종전의 240억에서 260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국제 유가 하락과 이에 따른 실적 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인데요.
네.
예, 더들리 회장은 이런 원유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한동안 유가가 $50 선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반면에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은요, 유가가 올여름까지 $30 선으로 떨어질 거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OPEC은 원유 하락에도 불구하고 감산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석유 시장이 조바심을 내서 시추 설비를 감소하면서 산유량 축소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유가는 배럴당 $30에서 $40 선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많은 업체들이 생산 원가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중국 소식 한번 보죠.
네, 중국의 노동인구가 지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전국의 16살에서 60살까지의 노동인구가 371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는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345만 명이 감소했고요. 2013년에 244만 명에 이어서 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오랫동안 실시해왔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문제는 이런 노동 인구 감소 현상이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1990년대 일본이 그랬듯이 이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서 더불어서 경제성장도 완만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실업률은 줄어들지만 노동원가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요.
네.
예,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7.4%에 그쳤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듣고 계십니다. 브라질 경제가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죠.
네, 남미 이 브라질은 보통 10월부터 우기에 접어드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상 기후가 3개월째 계속되면서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네.
네, 브라질은 우기에 내리는 비로 수력 발전소를 돌리고 농사와 생활 용수 등을 마련해 왔는데요. 전국 18개 대형 저수지 가운데서 17곳의 물이 말라버릴 만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전력의 70%가량을 수력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큰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가 제한송전과 제한급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충분한 비가 오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게 이 브라질 정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의 루이스 모레노 총재가 이번 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서 이 가뭄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은 지난해에도 브라질에 22억 달러 차관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보도들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먼저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네, 로버트 위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016년부터 시퀘스터, 즉 자동 예산 삭감에 따라 미군 기지 재배치와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 예산 자동 삭감 조치인 시퀘스터를 발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는 지출을 최소한 자동적으로 다 줄이는 것이었죠.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시퀘스터입니다. 이 시퀘스터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압류하다, 격리하다인데요. 미국에서는 이 경제 용어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해마다 1,100억 달러씩 총 1조 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이른바 시퀘스터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 시퀘스터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4조 달러 규모인데요. 이는 시퀘스터 상환선을 7%가량 초과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일률적인 시퀘스터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간 경제 뉴스 들으셨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서영훈이 부릅니다. 비 오는 날.
지난 얘기는 추억일까?
지금 시각 밤 10시 32분 지나고 있는데요.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곧 이어집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반도 시간으로 밤 11시까지 이어질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 순서입니다. 먼저 열려라 과학세상 시간에는요. 고래가 해양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소식, 그리고 댕기열 백신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 소개합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에서는 기린의 다리에 숨어있는 과학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97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고래잡이가 한창이던 19세기와 20세기에 거대한 포유류인 고래 수만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986년 고래잡이를 중단하는 국제협약이 등장할 때까지 고래종 가운데 일부는 개체 수가 66%에서 9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경, 그러니까 고래잡이를 금지하는 국제포경조약이 발효된 뒤부터 고래 개체 수가 늘었고요. 이런 현상이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은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형 고래는 지구 생명 역사상 가장 큰 동물인데요. 바로 수염고래, 향유고래, 혹등고래, 긴수염고래, 그리고 귀신고래가 이런 대형 고래에 들어갑니다. 대형 고래들은 고기와 기름을 인간에게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래가 바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버먼트 대학교에서 보전 생물학을 연구하는 존 로만 씨가 주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최근 한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로만 씨는 이 논문에서 고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과학자들이 예전보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만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대형 고래가 특히 바다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고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They can increase nutrients in areas where they're feeding.
고래는 자신들이 먹이를 찾는 지역에서 영양분을 증가시킵니다. 고래는 먹을 거리를 찾으려고 바다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표면으로 나오는데 이때 바다 표면에 똥을 쌉니다. 그런데 이 고래 똥 안에 질소나 다른 영양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고래가 먹이를 찾는 곳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래는 죽으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요. 이 고래 사체도 해양에 좋은 일을 합니다.
That also brings nutrients down there and lots of habitats.
영양분이 풍부한 고래 사체가 심해에 내려가면 심해에 사는 많은 생물이 고래 사체가 가져다주는 영양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개체 수가 줄었던 대형 고래들은 20세기 말에 등장한 보호 조처 덕에 현재 건강한 식욕을 유지하면서 기존 서식지에서 꾸준하게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수산업자들은 고래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치워서 고기 잡이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버먼트 대학교의 조 로만 씨는 진실은 정반대라고 반박합니다.
I think that the classic view was too many whales, not enough fish.
원래 사람들은 고래가 너무 많고 물고기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발표한 논문이나 다른 연구들은 좀 더 미묘하고 눈길을 끄는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고래가 건강한 생태계에 있을 땐 고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일반 물고기도 많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로만 씨는 또 사람들이 잘못된 어업 방식을 바로잡지 않고 고래를 탓한다고 말합니다.
If we can restore our waterways, if we can better manage our fisheries,
우리가 해양 환경을 회복하고 고기잡이를 잘 관리하면 고래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어업이나 오락용 고기잡이에 필요한 물고기가 늘어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고래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위협에서 전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야생생물기금의 북극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마가릿 윌리엄스 씨는 고래가 대형 화물선에 부딪히거나 어망에 걸리기도 하고 선박이나 수중 음파 탐지기에서 나오는 소음에 시달린다고 설명합니다.
So shipping is increasing in the Arctic. Plans for offshore oil and gas development are increasing.
북극 해에서는 선박 통행량뿐 아니라 해저 유전이나 가스 탐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야생생물기금은 관련 정부나 지역, 산업체, 그리고 다른 환경단체와 함께 고래가 사는 데 아주 중요한 곳, 가령 고래가 이동하는 지역이나 먹잇감을 찾는 지역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지역을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는 고래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관련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포경업자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간과 어부 그리고 바다에 고래가 아주 귀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언스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댕기열이라고 하면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전염병으로 모기를 통해 퍼집니다. 그런데 이런 댕기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의학 전문지 란셋에 댕기열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은 흔히 뼈를 부수는 열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댕기열이 고열을 가져오는 데다가 환자에게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심한 통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댕기열에서 회복하려면 몇 달이 걸리고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댕기열로 매년 2만 2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는데 대개 아이들이 희생된다고 설명합니다. WHO는 또 댕기열 환자가 50년 전과 비교해 현재 30배나 더 많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미주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댕기열이 흔합니다. 그런데 현재 댕기열과 싸울 약이 특별하게 없어서 문제인데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5개 나라에서 2년 동안 시험 중인 댕기열 백신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 마리아 로사리오 카페댕 씨는 필리핀에서 댕기열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페댕 씨는 시험 기간에 백신이 댕기열 발병 건수를 반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출혈을 불러오는 심한 증상도 많이 감소시켰다고 말합니다.
The vaccine efficacy against dengue hemorrhagic fever.
백신을 세 번 놨더니 댕기 출혈열에 대해서 세계 보건 기구 기준으로 88.5%의 효능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남미에서도 댕기열 백신과 관련된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 중인데요. 백신은 아마도 2015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백신 말고 댕기열을 예방하고 치료할 다른 방안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말라리아 연구소의 조지 데모플로스 교수가 실험실에서 모기가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데모플로스 교수는 야생 모기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Dengue as malaria are diseases that will only be controlled through the use of multiple approaches.
말라리아처럼 댕기열도 여러 방식을 써야 잡을 수 있는 병입니다. 전쟁하고 같죠. 무기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다양한 무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리는 댕기열 같은 질병 퇴치에도 적용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에는 모기를 죽이는 살충제를 뿌리거나 수조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물 웅덩이 같은 모기 서식지를 없애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들어갑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도시화 탓에 댕기열을 퍼뜨리는 모기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WHO는 세계 인구 가운데 40%가량이 확산하는 댕기열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추산하는데요. 하지만 내년 이맘때는 댕기열과 싸울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동물원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기린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가늘고 긴 다리로 어떻게 몸뚱이를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인데요.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우 기자와 함께 기린의 다리에 얽힌 과학 원리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알다시피 기린 몸집이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평균 키가 4.8m에서 5.5m에다가 몸무게는 최대 1,700kg에 육박하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이 상대적으로 앙상한 다리로 어떻게 저런 거대한 몸을 지탱하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요.
네.
영국 런던 왕립수의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이 궁금증을 풀어줄 연구 결과를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진이요, 이 중량을 견뎌주는 또 다른 근육 조직을 기린의 몸 안에서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기린이 무게를 버텨내는 힘은 하부 근육 조직에 있는 현수인대 덕이라고 합니다. 이 현수인대는 탄성력이 강한 근육 조직이라 많은 힘을 받더라도 다른 근육 조직에 전해지는 압박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기린이 저런 앙상한 다리로 1톤이 넘는 무게를 감당해도 체내에 쌓이는 피로가 전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 현수인대는 다리 관절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고 기린 발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군요.
연구진은 실험을 위해서요 동물원에서 기린 사체를 기증받았다는데요. 이 사체를 고정한 뒤에 유압 프레스를 써서 실제 무게 하중에 해당하는 압박을 가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기린 사체는 상당한 압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선 자세를 유지했고요. 이보다 더 큰 하중을 더해도 이런 무게를 견뎌냈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렬한 과학수상이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 태어나서 유교 한국전을 겪어야 했고 다시 또 불안정한 전국의 수용도리 속에 빠진 고국을 뒤로한 채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그저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한 청년의 초창기 미국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세운 지 10년도 채 안 돼 캘리포니아주 500대 기업 반열에 올려놓는가 하면 정계에 진출해서는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 의원직을 세 번이나 내리 당선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김창준 의원은 또 1990년대 말 핵 폐기물을 북한에 팔려는 타이완의 움직임을 저지하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창준 의원이 처음 미국에 와서 보고 겪고 느낀 이야기들, 또 미국 정가에서 활동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얘기 좀 해주시죠.
그냥 만나러 울었죠. 생전 처음 울었습니다, 전. 아휴, 그냥 뭐 고독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내가 왜 여길 왔는가. 내가 그 김포공항을 떠났을 때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그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는데 보따리 싸다 끌어라. 이제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고 나한테 참 잘해주는데도 다 귀찮고 갔으면 좋겠어. 아유, 가난해도 좋으니까. 남겨놓은 부모들, 친구들 생각하니까 그냥 그래서 매일 울었네. 그냥 눈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결심을 했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착실한 기독교인이라 돼서 어렸을 때 그냥 쫓아다니다 집어쳤는데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학창시절 얘기 중에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의원님의 그 성격을 제가 엿볼 수 있어서 웃었는데, 외국인 유학생 그 모임이라고 하나요? 거기 대표를 선출하는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좀 영어가 딸렸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정견 발표를 하라고 시켰다는.
예, 학생 회장에 출마했는데,
네.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말을. 정견 발표할 텐데, 말을.
네.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여자. 하여튼 영어를 빨리 배우려면 비틀어야겠다 싶어서
네.
그전부터 뭐 거기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백운 여자, 이쁜 여자를 꼬셔서 그 여자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학교 안에 지대군이 협회가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은
네.
근데 세요. 나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가입을 해갖고 거기를 동원해서
네.
동원해서 투표를 그래서 당선됐죠.
저는 그때 감탄을 한 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으실까. 보통은 이렇게 영어가 딸려 그러면 아예 엄두도 안 낼 텐데 다른 사람까지 동원해갖고도 이렇게 나가시는 그 추진력이나 이런 그 마인드가 존경스러웠습니다.
존경 무슨 주체 주체. 근데 대단했죠. 그때 뭐 신문하고 야단 없어.
그쵸?
와 그랬지만은 아이고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서 1년 있다가 양보했습니다.
예, 그 의원님의 그 전공이 뭐였습니까?
전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 토목.
토목공학.
예, 예.
특별히 토목공학을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 엔지니어가 디맨드가 높아서.
예, 미국이.
예, 뭐 졸업하자마자 봉급도 제일 높았고.
예.
셌습니다. 공과를 한창 그때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가 60년도 초에는 엔지니어가 날렸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기억하시는지 그 달나라 정복한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경험이 중요했었는데 달나라를 누가 가본 적 있습니까?
네.
가본 적이 없이 소위 그 상상력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이매지네이션하고 이런 상상력으로 달나라를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이 그만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나이 50이 되면 나가라고 그러고 경험이 필요 없으니까.
네.
경험이 필요한 건 정치밖에 없더만 그때가 막 전환기라 돼서 우리가 배웠던 이 테크놀로지 이런 경험이 컴퓨터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 뒤지게 되고 경험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엔지니어들이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면 요새는 다시 또 일어나죠. 그래서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굉장히 날렸죠. 우리 회사를 제가 설립한 지 7년 만에 텔레폰이 500대 회사로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고 한참 날렸죠. 그때는 뭐
동에서 서로 비행기를 타고 막 업무를 보실 정도로 바쁘셨다고요.
예, 저 사무실도 여러 군데 다 여섯 군데 다 내고 그래서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때는 또 에너지가 많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해야지. 지금은 다 에너지가 빠져갖고 나 뭐 의욕이 옛날 같잖아요. 이제는. 예, 지금은 그저 레게시. 좀 누구 무슨 뭘 도와주면서 내가 아는 걸 도와주고
예.
어떻게 이름을 남길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아주 조심하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못하면은 이때까지 쌓아온 게 슈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가.
네.
굉장히 내가 조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아카데미도 내 돈으로 시작을 했고.
네, 네. 그 얘기를 이제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예,
그, 정계에 진출을 하시게 된 이유부터 좀 듣고 싶거든요.
이유는 없었고 뭐 미국을 바로잡자 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네, 네.
예, 어떤 무슨 큰 저 그 애국심 갖고 이 나라를 똑바로 좀 이런 거창한 뜻으로 나간 게 아니고
처음에는요.
예, 처음에는 그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꼭 제가 전공한 것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도시계획도 하고 이랬습니다.
아, 예.
그리고 도로 설계 뭐 그다음에 지하철도 했었고 주로 상수도 하수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와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 정부 일이지 누가 괜히 다리를 짚니까. 그래서
그렇죠.
정부를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시외에 그 자문위원을 하다가
아.
다이아몬드 바라고 유명한 부자 동네인데 거기 순 백인촌인데
네.
그 백인 여자 메어가 와서 날 들어 시원에 출마하는 게 어떠냐.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조금 비즈니스 하면서 뭐 시의 자문위원다고 좀 날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서 시작했죠. 시의원이 뭐 별거 아닌데 백인촌에서 하자.
네.
출마했죠.
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하나 들고 나와야겠어요. 덮어놓고 막 내가 잘났다, 뭐 어느 대학 나오고 그거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난 뭐 하버드라고 뭐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를 대표할 만하다.
네.
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있구나. 이런 사람을 원하고 물론 대학은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대학도 안 나오고 주민들은 그러나 이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선됐죠. 그 다음에는 시장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미국은 국회의원이 435명인데
네.
항상 435명입니다. 이 20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인구는 자꾸 늘죠. 늙으니까는 재분배합니다.
네.
그래서 동부가 인구가 줄으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사 오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지역구가 더 많아졌어요.
네.
두 개가.
네.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떨어진 것이 바로 우리 동네 근처라 돼서 아 이게 저라의 찬스구나 하고 좀 알죠.
그래서 최초의 연방 하원 의원이.
그렇죠. 최초면 지금 뭐 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 유일하죠.
그렇게 해서 또 3선 의원까지 하셨습니다.
예, 나는 최초인지도 몰랐고 유일한 건 난 나대로는 내가 한 거지. 내가 무슨 뭐 한국에서 난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내 개인의 욕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네. 한국은 난 가지도 않았고
그 당시까지요.
예, 뭐 예. 한국 들어 뭐 도와달라는 적도 없고 내 돈으로 했고 이제 교포들이 도와줬죠.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최초다 또 최초로 시작이다 갈 때마다 최초라는 바람에 아, 내가 최초구나 했지 뭐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굉장히 그
이제는 다른데 이제는 그렇죠. 국회들 많은 사람이 출마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점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이 못하니까 내가 자꾸 부각이 되네.
네. 의원님 그 얘기를 돌려서 한반도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그 정계 계실 때 그 타이완이 북한의 핵 폐기물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 저지하셨다. 이런
예.
예, 기사를 봤습니다. 그 당시 얘기 좀
했습니다.
예. 네. 당시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저한테 대만에서 이걸 뭐 난 핵 쓰레기래 뭐 추로구란 하나쯤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불암으로 뭐 미천 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이 누구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그렇게 많은 핵쓰레기를 그래서 제 힘으로는 저 혼자 같으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양이 적으면
네.
김그리치 난 그 사람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난 김그리치의 팬입니다.
네.
가장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불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같이 가자. 대만에 갔습니다.
네.
그 총통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는 입장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나라도 작고 뭐 수력발전소도 없고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데 뉴클리어 저 발전 몇 개 원자력 발전 몇 개 없는데 이 쓰레기가 처리가 가장 쌓아놓을 놓고 지금 이걸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북한에다가 팔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제가 연구했죠. 이게 문제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첫째는 만일에 이것이 묻었는데 지하에 묻었는데 뭐 얘기를 들으니까 DMZ 꼬비에다가 묻는다네 또 북한 사람들이 하나죠.
아.
거기다 묶었지 뭐 평양에다 묶었습니까?
그쵸.
위험하니까. 거기다 묶으면 잘못하면 서울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그게 잘못돼서 흘러내리는 날이면 지하수를 오염하면 서울 시민들이
네, 김창진 의원의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2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0년 2월 5일 오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공산당의 권력 독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Волны революционного обновления прокатились по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е. В драмат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зошли,
경제 구조를 개편하고 정치 체제를 민주화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노력이
마침내 소련의 일당 독재 체제의 붕괴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의 개막 하루 전날 모스크바 시민 50만여 명은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서 급진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의 의사를 당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은 결국 권위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 또한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보수 강경파에 맞서 개혁정책 페레스트로이카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70여 년간 지속돼온 일당 독재의 종지부를 찍고 탈공산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840년 2월 5일 오늘 공기 타이어를 발명한 존 보이드 던롭이 스코틀랜드 드레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의사였던 던롭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들 존 때문이었습니다. 던롭은 존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꾸 넘어져 다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는 자전거 바퀴가 새로 만들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려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에 던롭은 안전한 바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쪼그라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으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공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됩니다. 던롭은 얇고 기다란 고무판에 양쪽 가장자리를 붙여 튜브를 만들고 그 안에 공기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롭이 발명한 최초의 공기 타이어였습니다.
It wasn't long before he came up with a crude wheel fashioned from wood, surrounded by a rubber tire inflated with air.
던롭은 이어 1888년 공기 타이어 특허를 신청하고 이듬해 던롭 타이어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던롭의 공기 타이어는 이후 유럽과 미국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이로 인해 던롭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